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붓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사형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림으로써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어떤 이유로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수와 착오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무고한 생명이 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희생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사형 제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새로운 아주 복된 언약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은 반드시 빼앗으라라는 아주 엄중한 법칙을 제정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고살자, 즉 고의적인 또는 계획적인 살인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극형을 통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넘어오면 이 구약의 경우처럼 사형에 대해서 사형의 그 언도나 집행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혹자에 따라서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과거의 구약 교회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교회는 국가 교회라는 그런 분명한 특질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신약 교회는 이와 같은 국가 교회의 속성을 탈피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와 종교 제도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의 치안이나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형벌의 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 국가기관의 그 역할이 위임이 됐고, 교회는 오직 신앙과 경건에 힘쓰는 쪽으로 이제 전념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도 정치와 여러 가지 또 행정상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그 역할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일반 국가적인 형벌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공권력의 의미에서의 그런 정치나 어떤 사법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 선생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라는 기관과 국가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국가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사회 질서와 사람들이 최소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제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법제도, 특히 이제 사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언급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국가 공권력의 공정하고도 정당한 집행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심판의 칼날이다라는 아주 분명한 언급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인명살상 행위와 같은 이런 악한 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또는 휴머니즘적인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무조건 두고 보지 않고 그냥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주 사악한 집권자들, 아주 나쁜 독재자들이 악의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법살인이나 또는 실수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사형제도를 좀 더 그 법적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훨씬 더 까다롭고 엄밀하게 정비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제도적 보장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사형제도의 정당한 성경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현실적인 국가 형벌권의 오판과 잘못된 사용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감시와 그 보완을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 60명 이상의 사형수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형수들 속에서는 그 감옥에서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형 실적이 그 죄수로서의 그 품행이 이제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면 감형이 돼서 최소한 육체적인 생명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형수들이라면 모두가 그런 신락 같은 행운을 기대하면서 아마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도 좀 더 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도 특별한 감형의 기회를 얻은 사형수와 같은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경건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고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곡한 설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모든 온갖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자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스스로를 몰고 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러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확정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드기에 관한 이 예레미야서와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바로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다. 곧 팔을 휘두르실 것 같으면서도 연거푸 계속 이제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한 번씩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기 전에는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치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하시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도 다시 이제 바로 함락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의 기회를 거듭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이 심판을 계속 미루시면서 그들이 돌이켜주기를 계속 바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시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확정하신 대로에 그 판결이 집행되는 날이 도래하게 되죠.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은 바로 그 형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BC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그야말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바벨론 군대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지역만이 아니라 바벨론 치세하에 굴복된 많은 민족들, 여러 나라의 온 군대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의 이 대군이 밀려들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전 영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성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됩니다. 그들은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지요. 이때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복해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언적 선언에 대해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규정해서 잡아다 죽이려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죠. 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늘 본문 1절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오면 좀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3절에서도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여기서 넘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개혁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붙이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이 붙이다 또는 넘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도한다 그런 뜻을 담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품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사형 집행을 위해서 이 사형수를 사형 때에 데려다 앉혀놨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넘겨주다, 손에 넘기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네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상대방의 어떤 위압적인 힘과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뺏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건네주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보호와 돌봄과 간수했던 그 어떤 특별한 역할을 이제는 중단하고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절대적인 위기에 몰려있는 이 이스라엘의 형국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치열하게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위협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참 의도적으로 이들을 건네주시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소망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지금이라도 넘겨주시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동안 받은 상처와 모든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뜻이 이 넘긴다라는 말씀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참 은혜로우신 기다림을 마지막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최종적으로 넘기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임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기심으로써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사형틀에 앉아있는 사형수의 목에 이제 밧줄이 내려와 감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위해서 사형 집행관의 손길이 조작 버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야 이제 사형수 본인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눈을 감고 얼굴을 떨구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뜻밖의 제안을 시드기야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보존해 주시겠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포로 신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의 오만방자하고 그 고집스러운 반역과 그가 저질렀던 추악한 죄상을 놓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호의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즉시 바벨론 병사의 칼에 맞아서 참혹하게 찢겨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선대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참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전혀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드기야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단지 시드기야 개인에 대한 하나의 호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담아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드기야를 향한 은혜로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되고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참 긍휼의 선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며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함께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그리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 전적인 참 은혜의 반응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상태에서 매우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까 참 몸부림치며 간구했던 이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짧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그 긴 기나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말씀이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하박국의 소원이었습니다. 참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 시드기야를 다루는 하나님의 그 모든 참 개입과 간섭의 과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참으로 패역하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주와 심판 속에 한꺼번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분노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여전히 베푸심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증명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패륜과 범죄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한 경륜이 결코 중단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그 위대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써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목적들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고 그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따르리라는 말 자체가 아주 집요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개가 마치 그 사냥물을 쫓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남북 왕조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미련과 애착과 집착은 참으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참 잘 그려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동안 시드기야를 향해서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와 그 자비하심의 역사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처럼 최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놓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배도와 불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그 가장 지극한 호의, 가장 선하신 그 대접과 대우마저도 마지막 거절하는, 끝까지 거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의 상응한 대가는 너무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는 달리 그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힌 후에 전혀 다른 운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몇몇 경원들과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 군대의 생포가 됩니다. 바벨론 왕의 앞에 끌려와서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 자식들은 자기 앞에서 다 참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인 채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감옥에 갇혀 아주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보내도록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무산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 34장 17절 이하는 히드기야만이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그 백성들까지도 그와 동일한 운명 가운데에 비참한 파괴와 사륙의 현장 속에서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운명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지배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어떤 결과를 미리 확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운명과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역사와 우리 시대의 앞길을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복된 방법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두신 이 구원의 목적 그리고 우리 각자를 그 일에 써 부르시기 위한 우리 각 개인에게 두신 그 거룩한 목적들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전혀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즐겁게 따라가든 싫어서 도망을 치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두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작정과 계획과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과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게 되죠. 시드기야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과 이 시드기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습 이대로 틀림없이 차질 없이 참 실패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백성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위대한 구원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경건과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하는 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목적의 성취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또한 육신적인 욕망과 참 세상적인 편안하고 안일한 삶에 너무 우리가 휘둘린 나머지 이 약한 시대 정신과 타협하고 불의한 시대 조류에 그저 의지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편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신자들로서 시드기야가 경험했던 혹독한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징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합당한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역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벌과 징벌과 그런 어떤 치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주인을 따라가는 개가 참 주인이 집에 가서 좋은 것을 지금 주고자 하는데 정말 주인의 그 뜻을 이해하고 즐겁게 앞서서 꼬리치며 따라간다면 참 서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뒤로 물러서면서 주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유 모를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계속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집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끌려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경륜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즐겁게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적인 어리석음과 그 미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것이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만큼은 참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수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뜻과 자원한 심령으로 참 주님 앞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는 모든 후대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을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서 닦아나가는 그와 같은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를 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불러주셔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신분을 얻었사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목적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승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차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될 터인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뜻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단하고 참 힘든 신앙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그 고귀함과 그 복됨을 낱낱이 참 막힘없이 잘 증언해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이후에 오는 모든 후대들의 이르기까지 잘 유전하며 끼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